초대교회의 이두 지도자라고 하면은 이 베드로와 또 바울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두 지도자의 이 만남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선은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다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또 이렇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생생히 목격했었던 그러한 제자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서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이 만남이 오늘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앞서서 예루살렘에서 두 차례나 이미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먼저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는 15일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15일 동안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이 베드로를 만나면서 그 전에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그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베드로를 만나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누었을 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그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복음이 동일한 그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결코 둘로 나뉠 수 없는 둘이 서로 만난 적이 없었지만 서로에게 배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둘이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을 나누었을 때그 복음이 서로 일치하는 그 하나의 복음임을 서로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는 특별히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디도를 데리고 감을 통해서 바울이 그동안에 그 전했었던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 이 복음이 복음에 대한 그 구체적 행위로 디도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않음으로써 이방인에게도 할례 받지 못한 자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편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앞서 방문했었던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던 이런 사건들은 오늘 나타나는 이런 식사하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사건과 어떤 긴밀한 연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두 사도가 이제 안디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장면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들은 이 식사의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베드로와 바울 너무나 큰 사람들이죠. 대사도였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주변에서 본 사람들은 굉장히 요동하고 또 소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뭐 다양하게 자기네들이 본 시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또 말을 전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대사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안디옥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문으로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아마 회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러한 사건 두 사도가 대립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러한 사건을 기록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사건들을 숨기지 않고 기록한 것을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어떤 이런 역사 기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뭐 바울의 이런 행적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연대기적으로 그런 행적들이 있습니다. 앞에 1차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2차 방문하고 이번에 방문하게 이런 사건들을 쭉 행적들을 기록한 것은 단순히 역사적 연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 이 구원과 복음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사건의 이제 배경은 안디옥 교회인데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이 흩어지는 역사 가운데서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이후로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있게 되죠. 이때 이제 이 순교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처음으로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직후에 이 예루살렘은 이렇게 발칵,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로 예루살렘에게 이 박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순교한 사건을 시발점으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바로 각지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비로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흩어져서 그들이 뭐 했는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결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아직도 열려지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눈이 그들은 아직도 열려지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시가 이미 펼쳐졌다는 것,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모든 그 사역이 이미 펼쳐졌는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동일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브로 사람이, 성경에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이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아마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아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각에서는 이 기독교는 당연히 유대인의 종교여야 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를 특별히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유대인 안에 당연히 기독교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바나바라는 사람, 착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바나바를 바로 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다수에 있었던 바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며 행복하고 아름답게 주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땅 가운데서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이 칭찬인지 비난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사회적인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구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도 당연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이 복음 이해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집히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이것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 바로 베드로가 요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교의 그 관습에 따라서 12시가 되어서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그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하늘에서 하늘이 열려서 보재기 같은 것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들, 네 발 달린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속하다고 하지 말라.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하다 언쟁을 세 번씩이나 오가게 되다가 베드로가 결국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때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춰서 바로 사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누구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인데요. 고넬료는 그 로마 백부장인데 유대의 개종 교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바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이렇게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오게 되고 자기를 모시가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꿈도 그렇고 또 때마침 사람이 온 것도 그렇고 뭔가 연관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지 그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고넬료가 일가 친척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뭐 한 이 정도 되면은 베드로가 아니라도 누가 가도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가도 아마 은혜를 받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곳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요. 베드로는 그곳에서 이제 수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에 관한 그 분명한 선명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에게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 그들이 이방 방언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과 계획이 바로 이 이방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구원사적 계시를 이방인을 향한 그 계시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즉 뭐냐면 그것은 바로 복음은 모든 죄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은 베드로와 이제 이방인이 식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이방인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할례자와 또 할례 받지 못한 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할례자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결코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과 겸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 체제가 이미 그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주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식법, 이것은 결코 이방인들과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할례 받은 자, 율법을 지킨다는 그 상징인 할례 받은 자가 거룩하지 못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놀랄 만한 사건은 뭐냐면 그들이 베드로가 앞에 있었던 이러한 사건들을 겪고 함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식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바로 너와 함께 식구가 되었다. 나는 이제 너와 함께 가족이 되었다.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제 그들은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는 그 복음을 믿어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연결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서로 식사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놀라운 그전에는 결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지만 물론 예수님과 다니고 또 이후로도 이 환상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베드로는 결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이후로 이러한 놀라운 복음에 대한 전환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그 복음에 대한 전환적인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이제는 아무런 허물 없이 자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이 그전에 있었던 이 유대교 안에서 율법에 종된 것들, 이 메인 것들로부터 이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해가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전환적인 이해가 때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도 사실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또 교회를 다니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알고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잘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정말 어느 때가 되어서 복음에 대한 놀라운 이런 또 전환적인 이해를 가지고 복음은 정말 이런 것이구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의 해석이 바뀌고 또한 관점이 바뀌어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꼬인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변화된 삶을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그들은 베드로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뒹굴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이방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의 집에 가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에 대한 소문이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해 있던 것이었습니다. 할례당들은 이것을 알고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거기 가서 이방인들과 먹고 마셨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뭐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밥 먹은 것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를 뭐라 했던 것입니다.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그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보면은 이렇게 이방인 집에 함께 거하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비난들 이러한 어떤 정신적인 그런 충격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보면은 베드로가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는 전혀 마음속으로나 또 그의 신학적으로나 그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믿음으로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즐거운 가운데서 그들은 교제를 했었고 함께 성만찬을 나누면서 바로 함께 그들이 함께 한몸됨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자임을 서로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서 온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와 이 야고보는 친교의 악수를 다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가 다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복음,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음과 또 야고보가 알고 있었던 그 복음, 서로가 하나의 복음, 일치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서로가 확인하고 그렇게 친교의 약수를 나누었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의심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고보에서 온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식사하는 그곳으로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칭한 자였죠. 이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순간적으로 반사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할례당이 또 시비를 걸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사람들의 눈과 시선 그런 것들을 의식하여서 자리를 뜯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약점이었습니다. 뭐냐면 동료들로부터 받는 압박이 있을 때 그의 태도가 변해버리는 것. 베드로는 그런 적이 많았었죠. 예수님이 잡혔을 때도 그 여종이 너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게 되었죠. 베드로는 이러한 약점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외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순간 그 복음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자들의 눈치를 보게 되죠. 그러면 신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에서는 또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는 이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껏 살다가 교회 와서 오히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외식하느라 우리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더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냐 하나님께 좋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냐 이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우리가 살펴보면 언뜻 보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히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인된 실상을 오히려 고발하고 있고 너희가 얼마나 율법 앞에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인데 오히려 너희들은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 행위로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복음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던 그러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과 그런 칭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반대의 개념으로 놓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의 반대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의 반대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항상 사람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같은 말인데, 여호와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겁에 질린 그런 감정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여호와의 어떠한 위대함에 압도되어서 어떤 그분의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삶의 방식은 이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외식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과면을 쓰고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고 있는 것은 제대로 알고 깨닫고 바른 고백을 했었지만, 그런데 그가 지금 사람이 오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가 알고 있었던 믿음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는 행동했던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나는 마치 안 그런 척,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 그의 태도조차도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가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행동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행동하게 되니까, 베드로라는 대사도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그 어떻습니까? 그 밑에 남은 자들과 바나바조차도 함께 이런 외식에 유혹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안디옥 신자였습니다. 같이 밥을 잘 먹다가 그들이 자리를 뜨니까 이방 신자의 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그들도 사실 처음에 같이 밥 먹는 것 자체가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전부 사람 취급하지 않고 또 괴 취급하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를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함께 식사하며 이렇게 잘 해주다가,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자기네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딱 놓고 우리와 함께 더 이상 식사하지 않는구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결국 상처받는 것은 그 이방인 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럼 그렇지, 결국 우리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이며 우리는 결국에는 2등 신자일 뿐이고 저들과는 좀 더 클래스가 다를 수밖에 없지,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아마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냥 밥 먹어준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부분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이렇게 다르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 또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인 것 같은 그런 겉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조차도 우리 안에 어떤 차별과 어떤 우리의 문화적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가진 것,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우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많이 차별을 두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겸손히 어떻게 보면 그들과 함께 겸상하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은 있지만 결코 그들과 함께 먹지는 않는, 함께 하지는 않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생각할 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정체성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은요, 다른 말로 하면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차별과 구별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 한국인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고 3일 교인이기 전에 또한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우리는 사역자이기 전에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이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정직하게 믿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정말 동일한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와 신분, 그런 어떤 차별, 인종, 계급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함께 식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만날 수가 있고 형제, 어떤 형제이든 자매이든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고 유유상종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되었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바로 행동으로서 복음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자기 인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혹은 내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의식이 앞선다면은 아직도 이 복음을 잘 깨닫고 있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 베드로가 그렇게 아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는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들을 보고 결코 이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베드로에게 가서 책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치 대립하는 것 같은 이런 장면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뭐 오늘 본문에는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코 이것은 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전했던 이 복음과 또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하나였기 때문에 같은 복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은 늘 사람들로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공격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도적 정체성,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다 그를 예수님의 사도로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열등감을 느껴서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렇게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이렇게 터뜨리는 이렇게 했는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렇게 행동한 모든 그 행동의 동기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그 행동을 바꾸고 교정함으로써 이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는 것에 있었고 베드로는 또한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행동, 서로 이렇게 식사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가 원래 유대교의 그 전통에 따라서 그 식사,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었던 그런 모든 행위, 이 베드로의 행동은 다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행동은 바로 이 복음 안에 드러났던 이 풍성한 모든 자유를 결국에는 다시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행위였고 다시 이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 교리를 믿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의 행동은 그것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이 그의 믿음을 규명하는데 그래서 그의 행동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책망을 통해서 바로 아무도 흔들 수 없었던 그 복음을 바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그렇게 다시 돌아가려고만 했었던 그런 베드로,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율법을 행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오히려 더 보태려고 했었던 그런 모든 시도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구원의 풍성함의 의미를 잃어버리려고 했었던, 그 위기에 놓였었던 그러한 것을 바울은 바로잡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이 자기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 길과,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에 놓이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고, 또한 하나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이 결과인 이 교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이 우리 안에 공유된 이 하나의 복음을 함께 고백하고, 또 복음 안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그렇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지존하신 주님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고 또 각자가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